우리 모두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와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잘 쓰임받기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는 취업준비생들의 수능이라고 불리는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도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GSAT라는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니셜인데요. 글로벌 삼성 애프티튜드 테스트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삼성 직무 적성검사라는 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 시험이 치러진다고 합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만 이 시험을 볼 수 있는데요.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응시한 사람이 작년에 3만 명에서 4만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에 들어가서 그 기업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학 교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박사 학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모셔갔던 그런 좋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좋은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라고 임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학술지에 여러 아티클을 내야 되고 거기에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지만이 국내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노력과 준비가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어딘가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력을 높이고 실력을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관한 본문인데요. 이 수태고지란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영어를 찾아봤는데 영어도 더 어렵더라고요. Annunci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어려운 단어죠.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태에 대해서 고지하는, 미리 알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천사 가브리엘과 처녀 마리아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진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리아의 삶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자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실까요?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답은 그것입니다. 모르겠다입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이것을 증명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남보다 뛰어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신앙이 좋아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형들보다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왜 그를 택하셨는지 아직도 저에게는 신비입니다. 물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출중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죠. 비열했고 속임수에 능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이나 인도 민족 가운데 택하셨다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민족을 택하지 않고 유대인을 택하셨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장소와 전혀 다른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동네에 갔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라고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가 어떤 동네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주목을 받지 못한 곳입니다. 이 당시 중요 문서였던 구약이나 외경, 요세푸스의 글이나 탈무드 등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주목받지 못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악플이 아니라 무풀이 달린 곳입니다. 언급이 안 된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신약시대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인들의 삶의 본류에서 주 무대에서 벗어난 무관심한 지역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주요 무역로들이 근처에 있긴 했지만 높은 언덕으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고립된 변방과 같은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치자면 뭐 노스다코다나 알라스카와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를 파송합니다.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인류 최대의 사건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무관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갔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한 처녀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여자는 약 13세 정도에 약혼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의 여자아이들이 약혼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랬듯이 빨리 조혼을 했습니다. 지금 2018년도니까 2005년생 그 아이들이 지금 이 약혼을 할 그런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혼한 지 1년 뒤에 신랑의 집으로 옮겨서 부부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유대 풍습을 감안한다면 마리아는 13세 정도의 여자아이고요. 약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때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석서에 보니까 마리아를 어리고 가난한 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어리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 더구나 여자라는 것은 언뜻 보기에 하나님께 쓰일 만한 그런 이력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레주메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그것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그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소개하며 부르고 있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2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3세의 어린 여자가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값없이 거저 받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만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입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건강하고 잘생긴 아이의 입양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한 것과 같습니다. 그게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입양하신 것입니다.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평안으로 설명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평안을 소유한 모습입니다. 이 평안하다는 말에 말을 또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습니다. 기뻐하다, 유쾌하다, 행복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즉 주님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두드러지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늘 했던 인사말이 있어요. 그 인사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여러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란 말을 모든 서신서에 인사말로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1세기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은혜란 말과 평강이란 말을 꼭 넣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과 끝을 대표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은혜에 기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시작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없이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축복된 삶은 평강의 삶으로 인도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혹시 평안이 없다면, 평강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왠지 불안하다면, 알 수 없는 불안이 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왠지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어린 여자아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평안과 기쁨의 삶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29절에 보니까 놀랐다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이유는 이 당시 누구에게 인사할 때에 무슨 말로 어떻게 인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여자인 동시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13살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지위가 없는 그런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을 계수할 때 여자는 수에도 넣지 않았어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마리아에게 천사는 과분한 호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라는 호칭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어린 소녀인 마리아는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구약적인 배경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개인적인 약속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과 더불어서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할 것이고 그렇게 태어날 그 아기는 영원히 왕노릇하며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라는 그 말을 믿을 그와 같은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1절과 32절과 33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때 어리고 미천한 여자였던 마리아는 결론적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약간의 의심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놀라운 고백과 결단을 마리아가 하게 돼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8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수태고지와 비교하면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아들을 주신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웃었습니다. 좋아서 웃은 것이 아니라 믿기지 않는다라는 웃음을 보였어요. 비웃음에 가까운 그런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스가랴는 천사의 말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그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고백은 메시아의 시대를 연 놀라운 고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를 닫고 AD를 여는 놀라운 고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백은 마리아로서는 굉장히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어찌 보면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임신을 한 것은 큰 죄였고 큰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혼한 남자가 그녀와 결혼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녀는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홀로 살아야만 합니다. 게다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가족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면, 수치스럽다고 그녀를 가족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녀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구걸을 하거나 창녀가 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배경 가운데 38절의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발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손해와 위험을 감수한 고백과 행동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깊이 알았기에, 깊이 느꼈기에 자신의 수고와 혹 있을 수 있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편의 거부나 사회적 지탄을 감수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메디슨에 오기 전에 제가 섬긴 교회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였어요. 1,000명이 넘는 규모의 교회였으니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요. 연말에 일터 지원서를 쓰게 했고 그것을 모아서 취합해서 새 일터 구성, 이제 여러 가지 부서들을 구성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행정을 맡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직접 했었는데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았기 때문에 소위 인기 있는 부서에, 일터에 지원자가 몰렸어요. 그 당시는 주로 선교부나 예배부에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했던 일터와는 전혀 다른 부서를 섬기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리 집사님이 지원하신 곳 말고 다른 곳에서 이런 이런 일을 좀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했던 것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감사했던 것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부서든지 어떤 일터든지 교회에서 필요한 대로, 교회에서 임명한 대로 그렇게 섬기겠노라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과 전화를 끝내고 나면 왠지 마음이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교회에 맡겨진 일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그냥 기꺼이 섬기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름에 대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을 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듯이 우리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시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위해서 마리아처럼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와 같은 미천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에 맞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이 넘치는 2018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듯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축복의 장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